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장 마지막 부분은 제비뽑기를 해서 사도 한 사람을 더 보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2장부터 본격적인 사도행전 말씀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1장까지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의 모습이고 지금부터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본문이죠. 사실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내용은 순복음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신이 나서 한참 막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처럼 이 장로교 사람들은 이 본문은 이런 뜻이다 이러고 막 분해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절부터 4절에 보면 몇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이 어떤 양상, 어떤 모습, 어떤 현상이었는가를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보시면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제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신 그게 아니라 물론 이 각 사람의 영혼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충만케 하신 건 뭐 당연한 것인데 그게 단순히 영적인 현상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현상으로 가시적인 현상으로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자기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건들과는 좀 다른 점이죠. 가령 우리가 오늘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기도를 막 하다가 얼핏 뭔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게 뭐 틀린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부분은 내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혹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무언가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아 주님의 뜻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지금 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사건은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지금 이 장면은 내가 혼자만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안에서 막 큰 음성으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런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건 아무리 크게 들었어도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들었죠. 우리가 듣는 하나님 음성은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이 사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이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성령님이 임재하심 또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성경에 보면 몇 번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꼬꾸라지고 밝은 빛을 보게 되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에 바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도 빛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냥 개인의 주관적인 종교적 경험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황홀경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양상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본 거예요. 이와 같은 양상은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근데 그 환상을 볼 때에 소리가 들리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도 듣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빛이 임하는 것도 옆에 있는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 성령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막 마음이 뜨겁고 심령이 뜨겁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이런 것과는 본질은 동일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은 굉장히 다른 종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과연 오순절 성정 사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느냐 그랬을 때에 대부분 어떤 분들은 더 이상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늘날에도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건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우리 교회 임하셨다 그랬을 때에 아 그럼 너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었느냐, 만약에 그렇게 임하신 거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사건이 오늘날에도 재현이 된 것이고 그렇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러면 본질은 2장과 동일하겠지만 그러나 나타난 현상은 사도행전 2장과는 다른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때에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권능이 무언가요? 제자들이 이제 권능을 받게 되는데 권능이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방언하는 겁니다. 이 방언한 게 권능을 받은 겁니다. 내가 방언을 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럼 왜 방언을 받은 것이냐? 그럼 나는 뭐 신기한 말을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방언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증거하는데 그게 복음을 증거하거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권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이것만 이제 나타난 거예요. 기록된 것은.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이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성령님께서 이 방언을 하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권능들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고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은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재판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도 담대함을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이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성령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도 다 권능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은 다 마찬가지로 증인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권능을 받았는데 신기한 능력을 받았는데 교회를 세우는 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주 나쁜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믿는 종교가 아닌 불교나 아니면 도교나 다른 데에 방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중들도 방언하기도 합니다. 또 무속인들도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합니다. 귀신도 방언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이 권능이냐 아니냐, 권능이 맞습니다. 근데 그 권능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권능인가? 증언을 하고 또 주님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온전하게 쓰일 때 그것이 제대로 된 권능인 것이고 의미가 있는 그런 선물인 거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누가 이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던 제자들이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형식만 놓고 보면 공동체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유달리 한 사람만 받은 게 아니라 대단하고 특출난 한 사람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한두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던 여러 사람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던 건 누가 받는 거냐? 공동체가, 교회가 전체가 다 함께 받은 겁니다. 몇몇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고 다른 사람은 못 받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특출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직분을 받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열애가 되고, 이게 아니라 이 교회가 함께 다 받은 거예요. 동시에 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여기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사도들이기는 하지만 또 주님 앞 부모에서 순종하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부분에 계속 이야기를 했죠.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물은 질문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죠. 예수님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관심을 갖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의 수를 보충하라 이런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교회 안에 직분자 한 사람을 세우는데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이 자리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은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주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아직 고침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아직 부족한데도 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이 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정말 완전하게 잘 깨달아서 그 생각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변화받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어서 저 정도면 괜찮겠다. 그 상태가 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생각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행함에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어찌 보면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세우면 교회도 온전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가지고 증인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섬김을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은 완벽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나 기타 다른 하나님의 은혜들은 누가 받는가? 여전히 부족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다. 이건 뭐 맘놓고 아무렇게나 죄짓고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아직 변화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이나 계획 혹은 제자들의 순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권능 있는 제자가 되게끔 하셨다. 이게 이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땐 처음에는 교회 전도사님이 종교학과가 신학과다. 그래서 이 종교학과를 가야 좀 훌륭한 목사가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셔서 그래서 신학과인 줄 알고 종교학과를 갔습니다. 미친 짓을 한 거죠. 완전히 다른 종류인데 그래서 1학년 때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수업도 너무 제가 원했던,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었고 그러다가 아주 제가 결정타를 맞은 사건이 있었는데 1학년 1학기 시험이 수업 과목 중에 세계종교사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담당 교수는 김종석 교수님이란 분인데 우리 교회는 바로 옆에 현대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이분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뭐가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설립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의 공회의 회의를 통해서 논증하라. 이게 문제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객관식 문제는 작은 점수가 몇 개 있고 중간식 문제 큰 걸 이게 하나 이 문제가 60점짜리인가 40점짜리인가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교회 설립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논증하라는 거예요. 사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없잖아요. 불신자들이 보기에. 그때 이제 교회를 실제로 세운 건 베드로나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이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특징 안에는 바울의 특징 또 베드로의 특징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건데 차마 저는 신앙상 그렇게는 얘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답을 안 쓰고 그냥 그 중간식 문제는 100줄을 냈어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 그 과목에 F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기말고사를 잘 봐서 B를 받았는데 이게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나오는 게 뭐 또 다른 방법이 없다 생각을 했으니까요. 뭐 정답이 뭘 요구하는지도 알 것 같고 또 아직 이제 20살, 21살짜리가 뭐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쓰고 나왔어야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왔어야 됐는데 왜 그렇게 안 쓰고 나왔나 몰라. 어차피 점수 못 받을 건데. 지금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성령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은 부족하지만 권능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증인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제자들이 갖고 있던 관심대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독립시킬까 이런 이스라엘 독립운동하는 기구로 전락해버렸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교회는 어떻게 하면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게 올바른가, 그래서 직분을 나눠먹는 그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버렸을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아직 그 모양 그 꼴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들을 조금씩 바꿔주시고 그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게끔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방언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이 일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도, 또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난왜 이렇게 변화받지 못할까,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도 주님, 나를 그런 부분들도 고쳐주시고, 혹시 그런 부분들이 더디고침 받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성령 충만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또 직분을 맡겨주신 대로 교회를 세우는 자, 교회를 섬기는 자,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다 가려지고 성령님의 역사심만 나타나는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설립자가 되시고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또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양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뭐 이 모든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다 설명했지만 오늘도 역사하시는, 오늘도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의 증거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세움받게 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 우리 심령으로 변화받아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방언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치시고, 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다른 여러 가지 성령님의 권능들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모저모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나의 힘과 경험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권능 있게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을 늘 소망하게 하시되 그저 나의 노력으로 그 일을 감당치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